저는 1995년도에 일본으로 파송이 돼서 약 2년여 동안에 일본 장기 선교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95년도부터 지금 일본 본토에서는 제일 남쪽 가고시마현이라는 곳에서, 또그 가고시마현 안에서도 가장 산골짜기 동네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곳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해서 올해로 꼭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안식년으로 잠시 나와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제 존경하는 서목사님 계시는 양정교회에 이렇게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가대 찬양 예언부라고 하나요?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섬겨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일본 가기 전까지는 성가대에 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음악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참 감동이 있습니다. 나도 이런 찬양대 치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아까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찬양을 들으면서 성숙한 찬양이 들려나오는 걸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찬양대 찬양도 여러 있습니다. 이 젊은 찬양대도 있고요. 이 완숙한 찬양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찬양을 제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교회가 도대체 제가 어디서 어떤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비디오 클립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의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 한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시골 쪽에 거기 이사시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해서 2006년에 건축을 할수 있었습니다. 계속 다 보여주세요. 네 장인데. 그래서 이제 오른쪽 사진은 주일 예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위에 것이 이제 제 시골에 개척되고 세워진 교회 건물이고요. 그 아래는 2년 전부터 가고시마 시내라고, 가고시마 현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또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군데 목회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참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저 그냥 주님과 함께 오는 가는 것이 그냥 제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20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특별히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하라고 하셔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곡 중에 한곡 특별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은 제가 부르고요. 다만 여러분들 아실 만한 곡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예, 두 번째는 같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아십니까? 보라 하나님은 반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반주도 다 준비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본에서는 이래봬도 조금 가수입니다. 예, 첫 번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오늘 성경 말씀 시편 22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위대한 용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세운 왕이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시편의 노래를 지었죠. 그리고 악기 연주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었고 악기 연주에 탁월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하프 연주만 하면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 왕이 그 즉시로 악령이 떠나가고 그가 상쾌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때에도 이 다윗과 같은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찬양할 때, 연주를 하고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가고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해방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는 음악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 눌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했죠. 저 같으면 제발 당신만은 절 따라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몰려왔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 사람들 속에서 다윗을 끝까지 섬기고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한 용사들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지도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인데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고, 그래서 한때는 저도 이 바이블 네임을 짓고 싶었어요. 뭐라고 짓고 싶었을까요? 답은 뻔하죠? 다윗이라고 짓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서울 쪽에 계셨던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다윗이라고 이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견줄 순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만약에 저에게 바이블 네임을 지라고 하면 저도 다윗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런 다윗인데요, 그는 인생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쓰디쓴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아들은 집에 있을 때 그 아들만 혼자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가장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그는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을 다 데려와라 그럴 때도 다윗은 빠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형제들에게도 별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사울 왕에게 죽음을 당할 뻔했었죠. 사울 왕에서 봐도 다윗은 놀라운 부하였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부하였고 또 자기 딸까지 별로 주고 싶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자기 사위였었죠. 근데 어느 날 전쟁에서 돌아올 때 많은 백성들이 하지 말았어야 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걸 노래를 불러버린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백백이라. 이랬으면 되는 겁니다, 얘기가. 마음은 다 알죠? 만만이라고 하고 싶어도 백백이라 라고 얘기해 줬으면 다윗은 무사했을 거예요. 근데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냥 기쁨에. 저 같았으면 안 그랬을 건데. 그것이 화근이 돼서 사울은 결국은 다윗 왕을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가나요? 적진까지 갑니다. 블레셋.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는 미친 짓까지 해야 됩니다. 침을 개개개 흘리면서 뭐 이렇게 머리에 꽃까지는 안 꽂았겠지만, 그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 다윗입니다. 또 한때는 물론 다윗의 잘못이긴 하지만 남의 집 여자 잘못 건드려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죠. 다윗이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다윗만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도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가 왕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사건이 벌어집니다. 권력에는 아버지도 아들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다윗은 그러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 아우 몇 권 나와. 그런데 그런 건 대개 삼류소설 이하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심각할지 몰라도 딴 사람들에게는 삼류소설 이하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대하드라마라는 거 있죠? 아마 다윗의 얘기를 가지고 대하드라마를 만들면 뭐 영화 몇 번 나왔을 겁니다. 기가 막힌 영화가 나올 겁니다. 이러한 산과 골짜기의 모든 경험을 했던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런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 고백으로 나오는 그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평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에게서는 나오기 어려운 눈물 골짜기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다윗에게서 나서 나오는 그 노래는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 제가요 여러분들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원숙되어진 원숙한 그런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마도 찬양대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대개 어느 교회를 가봐도요 찬양대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개 그 교회에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짬밥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좀 열심도 있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사실은 다윗과 같은 골짜기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인 거죠. 그런 분들이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자기의 고백,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은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그 찬양은 성숙되어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시죠.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용사분들이신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도 다윗과 같은 용사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괜히 얘기하면서 아, 난 좀 덜 된 것 같고 왠지 얘기해주면서도 정말 그럴까? 뭐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1절 2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제 다윗답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 이런 노래를 부를까?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탄식과 절망, 슬픔 또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조롱, 공격 이것을 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를 구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왠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느낌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매일 그래요.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찬양은 곡자 있는 기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실어서 멜로디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이러한 기도가 이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것은 기도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야말로 기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어디 가서 이렇게 폼 잡고 멋있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지요. 그렇죠? 기도라는 게 뭡니까? 주님과의 대화가 아닙니까? 근데 대화하는데 꼭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 쫙 메고 이렇게 쫙 이렇게 갖추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고 드리는 게 기도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때로는 우리 안에 쓴 것, 단 것,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지 않게 되면 여러분 이거 사람에게 내놓게 됩니다. 그죠? 근데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하게 임재해 주시고 다윗에게 좀 있으면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께 쓴 것, 지금 괴로운 것, 어려운 심정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죠. 근데 우리가 이 쓴 거 가지고 있는 거를 사람 앞에 풀어놓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거기서는 미움이 나오게 되고 질투가 나오게 되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그는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도죠. 지금 다윗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볼 때 참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더 예배, 더 기도, 더 전도.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줄여봤어요. 관계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관계고 생명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털어놓는 것이 없이 그게 됩니까? 그냥 맨날 만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인사만 하고 지내는 관계가 통하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생명이 흘러가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일본에 가 선교하면서도 제가 가장 키포인트로 여겼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통해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잘 안 열어놓거든요. 자기 속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서야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노시쿠 아카루쿠 코코로 히라이테. 그건 뭐냐면 마음을 열고 재미있게, 그리고 타노시쿠 아카루쿠 밝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놀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인들은 이제 이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속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때론 어려운 것도 기쁜 일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예배자였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 추위와 바람과 싸우고 때로는 사자와 곰과 싸우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는 외로운 싸움을 싸우면서 그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단순하지 않죠? 저 같았으면 아이고 지들은 편한 데 두 발 뻗고 잘 자고 있겠지. 나만 이런 데 보내놓고서는 아이고 그냥 양 사자가 물어가거나 뭐가 물어가거나 그냥 그러시지 않겠어요? 왜 나만 이래야 돼? 우리가 삶 속에 그런 일 많이 겪지 않습니까? 왜 나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거기에서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 앞에 가서도 용기를 가지고 내가 이걸 던지면 설사 각도가 10도 삐뚤어지게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커브가 되게 하셔서 골리앗의 머리에 딱 맞출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너는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아무 일이 없는 어떤 상황이 아닌 것이지요. 때로는 관계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한 가운데 있으면서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일본에 나갔을 때 저는 사실 거의 후원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에 나갔습니다. 지금은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게 물가가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갔다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교통비는 좀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먹는 음식이라든지 그렇게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굉장히 물가 차이가 났었어요. 제가 처음 일본 나가기 전에 그때 좌석버스가 500원 했습니다. 지금 1000원 마시겠죠? 그 정도 바뀐 겁니다. 근데 일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거의 후원이 안 된 상황에서 저는 나갔습니다. 그때는요,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신다고, 그냥 가방 두 개 챙겨 나가면 된다고 했다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나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첫 번째 후원금이 왔습니다. 이미 시기 지났어요. 와야 될 시간이 지났습니다. 딱 왔는데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금액이 오는 겁니다. 10만 엔이 한 달에 최소한 아무것도 없어도 10만 엔이 필요한데 처음에 따고 온 게 6만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일본에 들어간 지 한 달 반 만에 왔어요. 저는 제 인생에 하늘이 노래지는 걸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늘 노래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일 보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그때 하늘이 노란 걸 봤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매달 왔느냐? 그것도 아닌 것이죠. 주님 와야 됩니다. 언제 옵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린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님 이렇게만 하십시오. 저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채워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제가 1월 달에 갔는데 그해 마지막에 최종 결산을 내니까 월 평균 약 14만 행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월 평균이니까, 그죠? 밀린 게 좀 막 들어왔겠죠,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필요한 그 타이밍이 안 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왜 할렐루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너 그래도 거기 있을래? 얄밉죠? 근데 다윗을 보니까 그의 인간적인 고통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을 드리다가 3절에 갔더니 갑자기 돌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괴로운 겁니다. 아직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언제 해결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어떤 경험이었죠? 사자가 오고 늑대가 곰이 와서 양을 채갈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물리치게 하신 그 하나님. 외롭고 쓸쓸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안에 기쁨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거기서 기억한 겁니다. 아직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언제 해결해 주실 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22편 끝까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꼭 누가 보면요, 이렇게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꼭 그러는 것 같습니다. 붕어빵은 그러면 잘 익지만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제가 이상하게 물었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죠? 어제는 맑음, 오늘은 구름, 곳에 따라 비.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어제는 승진했다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한금도 하고 그 천열매까지 드렸는데 오늘은 가보니까 위에서 찐밥 먹고 아래서는 아부성이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대학 입시가 끝나면 웃는 학생도 있고 우는 학생도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가족인데 모릅니다. 그럼 붙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안 된 사람은 뭔가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판단은 물론 공부 안에서 떨어진 건 할 수 없고요. 그죠? 공부 안에서 그런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불이 납니다. 또는 누가 병이 생깁니다. 교통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겠지만 제 눈앞이 조금 부었습니다. 백내장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아직 읽어보는 게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이건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축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룻밤 딱 금식기도 했더니 딱 나버려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믿음 갖기 시작하면 아니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소실감을 갖기도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나? 참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만나고 하면 인사하잖아요.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딘가가 이렇게 찜찜한 느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참 이렇게 헌신 예배도 드리고 주님께 예배 드리고 참 기쁨의 시간 갖고 싶은데 꼭 집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부부싸움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제 옛날에 성가대 지휘할 때도 그랬어요. 제 아내는 피아노 반주하고 제가 성가대 지휘하는데 그때 애가 있었거든요. 꼭 나오려고만 하면 뭐가 틀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가서 이제 성가대 같이 다 지휘하고 이제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옵니다. 주일날 아침에. 어떠겠어요? 남 얘기 아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한다는 것, 그러나 때로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또는 아이들 문제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하면 있으면서도 입술은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괜히 이상한 분들이 그냥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기도만 하면 다 해결돼, 그냥 오케이야, 그런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 아는 어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 안에서 이런 분 만난 거는요, 그냥 항상 할렐루야, 항상 오케이, 뭐 이런. 저는 별로 그런 분 본 적 없어요. 제 가까운 어떤 사람 하나 빼고는요. 자리에 못 하시겠죠? 우린 영적인 자이언트가 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자이언트가 안 됐다고, 믿음으로 내가 여기서 응? 믿음으로 이기지 않았다고 그냥 그것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어요. 우린 영적인 자이언트가 될 필요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일본에 갔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뭐 재정 문제도 그랬고요. 아이를 그 영어 잉글리시 스쿨에 애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딱 거절당하는 거죠. 사실 거기 집어넣을 돈도 없었어요. 근데도 돈도 없으면서도 학교에서 애한테 영어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못 받겠다고 딱 거절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옥상에 튀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소리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뭐 어쨌다고요? 그래 보신 분 계세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손을 안 드시지만 꾸덕꾸덕 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는 거 보니까 저랑 비슷하신 것 같으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그때는 그냥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런 가운데 저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재정은 채워지기 시작을 하고 아이들은 일본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 잘하고 뭐 그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씩씩하게 학교 잘 다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양 선교사들 뭐 일본인들 막 섞여 있는 가운데에서 저희는 인터내셔널로 모여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깁니다. 뭐 서양인들 하는 거 보면서 지들만 코 높은 줄 알지 나도 작은 건 아니거든 뭐 이래가면서 이제 막 그러고 이제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딱 그러고 나니까 저를 그 페이스의 리더십 안으로 딱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과정을 지나갈 수 있고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내 환경과 처지가 지금 어찌 되었든 주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주님은 역사하신다라고.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나에게 좋은 상황이 오지 않으면 갑자기 하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막 분란도 일으키고 자기도 어렵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건 아무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는다고 여겨질 때, 그건 대개 어떤 타이밍이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러한 타이밍이죠. 그 타이밍이 내가 생각하기에 안 맞는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왠지 하나님께서 주무실 리 없지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내가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고 내가 더 서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히려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저의 입술을 열겠습니다. 제가요, 또 한때는요, 일본 거기에서 이제 현지 목사님들하고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는 덜 했는데요, 또 같이 이렇게 목회자들 사이에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그것도요, 이제 전태 막 이렇게 좀 그러셨거든요. 깊이 얘기는 못 드리지만 그때 제 느낌으로는 뭐 사방 팔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힘도 없는 거 아세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여러 날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지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조차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책상에 앉아있다가 이럴 순 없는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지 않은가 입술을 여는 거였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뭐 방금 전 같은 그런 찬양은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찬양이라기보다 찬양은 찬양인데 저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제 영혼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거의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면서 제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끌어올라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가 구원의 샘인 겁니다. 거기가 구원의 샘인 겁니다. 내 기분도 안 그렇고 내 마음도 안 그렇고 내 몸의 힘도 안 그렇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입술을 열고 찬양하라 내 영혼하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좋을 때 할렐루야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예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미신자들도 불신자들도 아무 때고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요, 할렐루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할렐루야를 해야 된 때는 언젠가? 바로 그런 골짜기 같은 데 들어갔을 때 그때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것, 그때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죄송합니다. 제가요 목사님께서 40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각오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관계가 생명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곳에 주님은 임하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우리가 돌아가서 가정에서 함께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은 또한 그곳에 임하시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하다못해 내가 찬양할 겨를이 안 되면 찬양을 틀어놓기라도 해도 그곳에 하나님 임하실까요? 안 임하실까요? 한번 틀어보세요.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왕 때 아람과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무슨 일 했어요? 성가대를 세웠죠. 제가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막 화살이 날라오고 그 전쟁터에 어떻게 앞에다가 노래하는 사람들만 떡하니 세워놓습니까? 딱 보니까 지금 이대형인 것 같아요. 이대형. 맨 앞에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성가대원들이 그 맨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섰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경 쭉 읽다 보면 그냥 멋있는 거죠. 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하기 시작했더니 우와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서 다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얘기하고 싶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알고 갔다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어쨌거나 제일 앞에 세웠어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죽게 돼요? 성가대원들이죠. 여러분들 그 준비 되셨습니까? 저는 성가대는 그런 자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성가대 지휘를 해왔고 해왔습니다. 여러분 찬양대는 전이 됩니다. 맨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나갈 때 그것을 인해서 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위치가 거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더니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만큼 놀라운 찬양을 했는지.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는 사부합창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레고리안 찬트를 봐도 뭐 단선이었잖아요. 뭐 이렇게 나나나나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뭐 더 옛날인데 거기서 뭐 사밥창이 나왔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뭐 인자하시고 뭐 풍성하시도다. 그러고 나갔는데 그냥 난리가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얘기를 아시죠?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했더니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지금도 세계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일본에 지진 말고요. 찬양은 메인 것을 풀어주게 됩니다. 눌린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심을 드러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찬양대는 어떤 의미와 임무가 있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최정예 부대로 가장 전쟁의 앞에 서는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대로서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와 또 그런 준비로 영적 전쟁을 싸우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것이죠.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작해도 이 묵도성이 참 중요하잖아요. 묵도성.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서 그냥 같이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저희는 이런 찬양을 드렸어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어떤 분이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이 살면 교회가 사는 것이죠.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대뿐만이 아니고 그 성가대 찬양을 들으시는 분들이 저는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합창 발표해 보는 거 아니죠? 어디 콘서트 가서 합창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드려야 되죠. 가사를 들으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찬양을 들으면서 또 같이 마음 가운데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생명이 넘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용이라는 차원에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이 찬양대 찬양을 드리기 이전의 문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음악은 무대에서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찬양대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냐는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만 저도 성가대 오래 하다 보니까는요 옛날에 한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딱 찬양 끝나고 내려앉잖아요. 아, 오늘 한따거리 했다. 군대말 비슷하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 내쉬면서 하고 와서 앉는 제가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말씀인데 오늘 제가 할 것 했다는 얘기입니다. 때울 거 때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때울 걸로 해결된 문제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찬양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가정 가운데서 내 직장 가운데서 내 일주일 동안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기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주님과 늘 친밀함으로 생활하고 동행하고 거기에서 때로는 그쵸? 골짜기 거두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싸움이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예배하러 주일날 같이 모일 때는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 않게 되면 반대가 되면 주님 오늘도 제가 죄악 세상 가운데 살다가 또 오늘 겨우겨우 주님 앞에 남았으니 은혜 주시옵소서 이러고 매주일 돌아가겠어요. 세상 그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 그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체험하고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께 들어오는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시편의 100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바로 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 감사를 가지고 주일날 예배 가운데 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 사울이 변화가 되고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이제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체험하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모일 때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곳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때 일어났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 찬양 가운데 치유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찬양 가운데 닫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찬양 가운데 마음의 슬픔이 있고 곤고함에서 어떤 사람은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감동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들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미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하시기 전에 이미 역사는 다 벌어지는 것이에요. 목사님 하실 일이 없을까요? 아니죠. 거기에 또 하늘로 내려오는 영의 양식이 쏟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일본에서 교회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이들은 찬양 가운데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낫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안에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는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 감사를 가지고 함께 주님의 전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 찬양은 곡져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한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기 시작할 때 주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함께 모였을 때 그냥 예배 한 시간 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냥 말씀 들으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보고 싶지 않습니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악령은 떠나가고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찬양대가 그 통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대한 곳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맨 마지막에 찬양을 간단히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목소리는 다 쉬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듣기 그렇게 음악적으로 아름답진 않았을 겁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목소리는 다 쉬셨어요. 음정은 그냥 거기서 다 그렇고 그냥 그랬는데요, 이렇게 듣고 보고 있으면 그냥 내 숨이 다 멎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진짜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다고 다음부터 뭐 음정 안 맞춰도 되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그 심령에서 나오는 찬양이 될 때 듣는 이들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는 찬양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 주님께 드려질 때 그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기대를 가지시고 여기에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물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어려운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시고 그 문제 위에 계셔서 역으로 우리를 신뢰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곳에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원하는 우리 찬양대원 한 분 한 분, 또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이 세상에서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러한 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